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가 아침에 같이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바울이 마지막 교훈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하면서 교회 안에 한 마음으로 늘 사랑으로서 결속할 것, 그것으로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을 권고한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여러 가지 사랑과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매우 희망적인 인사를 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절 말씀에 보시면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보아서 아마도 여성들의 이름이었다라고 보고,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두 분 사이에 때로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을 때도 보았지만 2장 말씀에서도 항상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합해라, 주 안에서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한 몸이 되어라고 권고하시는 그 간절한 권고를 했는데, 이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고 지향점이 동일할 수도 없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의견의 충돌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지혜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 늘 순종하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도 잘 조화시켜 나가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전력 다할 것을 권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잘 도우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둘째 권고는 평안한 생활을 향한 권고입니다. 이 당시가 물론 성도들이 평안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언제든지 박해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내일까지 내 생명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그런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해라,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런 권고를 하는데, 그런 평안한 생활이 저절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고 그 평안한 생활을 위한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4절, 5절, 6절 말씀에 세 가지 신앙의 등목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해라 하는 말씀이고, 둘째는 관용해라 그런 말씀이고, 셋째는 기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고 내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내 자신의 태도입니다.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늘 희희 낙낙하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기뻐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생각하고 이 일을 잘 감당했을 때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귀찮게 여기거나 염세적으로 바라보거나 또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성실히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마음의 평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관용을 모든 사람이 갈가라 했는데, 기쁨이 내 자신의 내면을 향한 나의 태도라면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태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는 더 그렇고 남에 대해서는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바꾸어서 매우 안 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늘 성실한 성찰로 자기를 살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늘 관용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이해하고 또 받아주고 지지하고 존경하고 하는 이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더 훨씬 더 평안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아침도 물론 염려가 있어서 그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아침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기쁨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이웃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수용하고 또 지지해주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생각을 늘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이하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인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먼 로마까지 전달을 해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안전하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도중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거의 죽을 뻔할 만큼의 몸도 연약해지고 고통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 헌금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그 헌금에 대한 선물을 전달받고 바울이 감사해서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첫째는 내게는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은혜가 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가 전능자가 되었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고 한계 속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풍부할 때든지 또는 비천할 때든지 배부를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어진 고난은 고난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잘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질이 좀 믿고 좀 부족하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이 넉넉할 때에는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서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어려울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애절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나태하게 되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또 있죠. 그러나 우리는 풍부할 때도 예수님 잘 믿고 궁핍할 때도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전천후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울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전해준 선물에 대해서 참 감사하면서 이 내게 참 감사한 일이고 여러 차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긴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는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게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주고도 참 넉넉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한 일에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라는 한 개인 영적 지도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위한 일에 정성을 다하는 새로운 발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마도 통성명 다지 못한 사이였고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형제된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먼 나라에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슬람권의 신앙인들이나 가난한 생활 가운데 힘겨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저 가난한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주님 안에서 이름 모를 성도들이지만 능력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한 사람 이름을 지명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발견이지요.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자청해서 죄수의 신분이 돼서 로마로 갈 때 꼭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 자리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열심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석방될 수도 있는 사람이 상소해서 로마까지 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미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전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성도가 되어서 빌립보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깊숙이 황실 가족들과 바울이 연결이 되었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리면서 로마의 황실에 복음 전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이런 인사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섭리가 있었고 뜻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해내는 사도의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형편이 꼭 넉넉한 데 있어야 좋은 열매가 맺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마 바울이 평상시처럼 일상의 몸으로 살았더라면 가이사 집 사람들에게 접근할 기회조차가 불가능했겠지만 이런 로마 감옥의 옥중 생활을 통해서 그들과 연결되고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고 해서 이미 그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큰 열매를 맺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전력하면 우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복음 전도의 전력을 다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